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의 외교 차관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전례 없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28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공산당 총서기에 재선출돼 3연임이 확정됐습니다. 오늘은 최원기, 김영권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도쿄에서 열린 미국, 한국, 일본의 3국 외교 차관 회의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한일 세 나라 외교 차관이 25일 도쿄에서 만나 북한에게 7차 핵실험을 하지 말라고 강력 경고한 것인데요. 여기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조현동 한국 외교부 1차관의 말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All of this behavior, all of it is reckless and deeply destabilizing to the region. We urge the DPRK to
셔먼 부장관은 이 모든 행동은 무모하고 지역을 심각하게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삼가할 것을 촉구하며 북한과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3국은 북한이 끝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전례 없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습니다. 북한이 불법적인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국제사회와 공조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네, 방금 이번 도쿄 3국 협의회에 참석한 미국과 한국 당국자의 발언을 들어보셨는데요. 이번 3국 차관 협의회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최 기자가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외교 차관이 그 도쿄에서 만나서 북한 핵 문제를 논의하고 지금 들으신 대로 그 북한에 대해서 핵실험을 하지 마라. 만일 핵실험을 하면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한 것인데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미국의 그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한국의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 그리고 일본의 모리다케오 외무성 차관이 26일 도쿄에서 만나서 양자회담 또 3자회의를 갖고 북한에 대해서 이제 핵실험을 하면 강력 대처하겠다 이렇게 그 경고를 한 겁니다.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리면요. 올해 이제 3월부터 북한이 그 함경도 풍계리에 핵실험장 그 삼봉갱도 복구를 시작했고요. 5월에는 핵실험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지금 그 5달, 5개월이 지나서 지금 10월이 된 상황인데요. 최근 보면은 미 국무부, 그리고 펜타곤에서 북한에 대해서 그 강력한 경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핵실험을 하지 마라. 이런 것인데요. 또 미국 못지않게 한국 윤석열 정부도 핵실험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 경고를 하고 있고, 전보다는 그 강도와 빈도가 잦아졌다 이런 인상을 받는데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한국 국정원이 앞서 밝힌 대로 중국 공산당 대회가 10월 16일부터 미국 중간선거 11월 8일 기간 중에 북한이 아마 그 핵실험을 할 것 같다 이렇게 그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기간이 됐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강력 경고를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은 일반인들이 모르는 그러니까 뭔가 그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이 임박한 것 같은 어떤 그 모종의 징후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그 한국과 미국의 경고 이런 것이 상당히 자주 나오고 그런 조짐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나라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에 전례 없이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전례 없이 강력한 대응이라는 것이 과거에도 비슷한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정말 어떤 것이 될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김 기자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미국 정부는 아직 뭐 뚜렷한 선명한 그런 청사진을 밝히진 않고 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 지난 27일 외신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대응 옵션과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보다 앞서서 미리 예단하진 않을 것이다 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지난 몇 주간 북한 정권의 도발에 대응해서 정보 수집을 위한 역량을 강화했고 또 일본, 한국과 양자 훈련을 벌이면서 군사력을 정비했고 또 군사 안보 분야에서 더 개선된 3자 협력을 촉진하고 또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력한 대응의 옵션 중 하나로 이런 활동을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여러 전문가는 미국 전략자산정계의 수준과 폭이 이전보다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매우 강력한 전략자산이 한반도 인근에 더 자주 전개되는 모습 등을 예상할 수 있겠고요.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이죠. 스프링필드가 최근에 일본 요코스카에 전개된 것도 이런 움직임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미국이나 한국, 일본의 독자 제재를 더 강화할 수 있겠고요. 세컨더리 보이고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북한인들을 표적 제재하고 또 현지에서 북한을 돕는 중국인 또 러시아인들에 대한 제재를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일각에서는 뭐 이 해상 봉쇄 등 감시 활동을 더 강화할 수 있다.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또 북한의 정권 교체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를 좀 완화해서 이 남북 통일이라는 표현도 쓰기까지 하는데 물론 국무부는 이런 정권 교체 시도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만 이런 강한 목소리들이 워싱턴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과 한국이 북한과 대화할 용의도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웬디 셔먼 그 국무부 부장관이 도쿄에서 한국, 일본과 이제 협의를 갖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핵실험을 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도 분명하게 언급한 내용인데요. 미국은 북한과 언제 어디서든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그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것은 그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입장은 뭐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미국이 이제 북한 문제를 언급할 때 항상 반복되는 그런 표현인데요. 백악관, 펜타곤, 국무부는 북한에 대해서는 항상 그 이 같은 그 대북 경고, 핵실험을 하지 마라 이런 경고를 하면서도 미국은 그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회담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했는데요. 아시겠지만 북한은 여기 대해서 그 항상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에 나온 김여정 담화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우리리 그러니까 북한을 만나려면 제재를 풀어라 하는 것이 그 북한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과 대화하는데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만나자는 입장이고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대화를 하려면 미리 전제 조건을 풀어라 이런 것은 조건 있는 대화를 내걸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 간에는 지난 1년 이상 아무런 그 대화, 접촉 이런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전문가들은 북한의 주장이 비상식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나라건의 그 회담도 하기 전에 대화도 하기 전에 상대방에 대해서 양보하는 이런 것은 그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그 드문, 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그 조건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이라도 이렇게 그 긴장, 고조 이런 거를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미국이 제의하는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응해서 핵실험도 하지 말고 대화에 응해서 동북아 한반도의 긴장을 풀어야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도 25일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가 끝났다고 말을 했는데요.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어느 정도나 확실한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걸까요?
네, 뭐 여러 정보 수단을 통해서 뭐 그렇게 파악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뭐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가 끝난 것으로 말씀하신 대로 판단된다 이렇게 명확히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북한은 핵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서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한국 정부는 담대한 구성을 통한 정치 경제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미연합방위 태세 또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렇게 뭐 앞서 미국 정부 또 윤석열 정부도 이런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자기들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고 옆에서 미국, 한국, 뭐 비단 중러가 공고를 한다 하더라도 그 시간표대로 움직일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핵무력을 끝까지 완성하고 소형화를 만들어서 단거리 미사일에 또 이 핵을 장착해서 핵탄두를 그래서 한국을 또 일본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데까지 자기들 시간표대로 움직이겠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런 그 미국과 한국 또 일본 정부의 이런 권고가 얼마나 북한을 설득할지에 대해서는 좀 비관적인 견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개막 그러니까 10월 16일과 미국 중간선거 11월 8일 사이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그 분석대로 그냥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란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최 기자가 네. 보시기 어떻습니까?
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정원이 그런 분석을 했고요. 또 국정원이 그런 분석을 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선 그 중국이 이제 공산당 대회를 10월 16일이라니까 이때까지는 그야말로 시진핑 주석의 그 신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핵실험을 그때까지는 안 할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8일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중간선거죠. 그런데 예. 이 직전에 만일 북한이 그 핵실험을 하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북한이 이때를 기해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핵실험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국정원이 예측을 한 건데요. 이것이 그럴듯한 측면도 있고 또 보면은 약간 그와는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정원이 생각하는 또는 북한이 생각하는 것이 북한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져서 무슨 미국의 대북 정책이 바뀐다. 그럴 수 있다. 이런 하나의 그 이제 가정에 근거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국내 사정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는 사실은 북한 핵실험과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네. 관계가 있다고 그러면은 미국의 기름값 휘발유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가 훨씬 더 그 관계가 있지.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거나 올라가고 여기와는 별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두고 봐야 될 그런 거고요. 오히려 이제 하나 생각할 것은 그 중국의 그 시진핑 주석이 최근에 그 3년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보다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그걸 좋아할까? 이것을 묵인할까? 이것이 보다 더 의미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 시진핑 주석은 지금 3년임을 하면서 첫 번째 막닥뜨리는 외교적 그 문제가 북한의 핵실험이 됩니다. 이것은 그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싫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차라리 중국을 의식해서 긴장고조, 그러니까 미사일을 쏘거나 대포를 쏘거나 이런 긴장고조는 하겠지만 핵실험을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그 관측이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그야말로 두고 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네. 자, 이제 북한이 이 7차 핵실험을 한다고 치면 과연 그 뒷감당을 할 수 있을는지 그것이 지금 분석가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김 기자가 좀 네. 정리 좀 해 주시죠.
네, 이게 미국 등이 얼마나 강력한 대응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네. 그냥 말은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 하면서 뭐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뭐 기존에 했던 것들을 좀 더 강화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북한에서는 전혀 개의치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일부 뭐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의 그 선임 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 외교적 대응에 있어서 다임이 있다. D-I-M-E. 그래서 외교, 정보, 군사. 경제적 옵션이 있는데 이 외교는 좀 북한이 거부하고 있고 군사적 예. 옵션도 가능하지가 않고 경제는 뭐 제재를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인포메이션, 정보란 얘기죠. 그래서 이 북한의 대대적인 정보 융단 폭격을 하는 것만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반동사상문화개혁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이 정보를 차단벽을, 방화벽을 아주 튼튼하게 쌓아놓고 있는데 그 정보의 이력을 김정은은 아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모르는 것 같다. 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북한에 실질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정보 융단 폭격, 대대적인 외부 정보를 보내는 이런 게 없다면 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뭐 크게 개의치 않을 것이란 그런 이제 얘기도 나오는 거죠. 그 이유는 뭐 지난주에도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영내 지정학적 변화, 즉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또 미중 갈등 고조로 인해서 북한에 유리한 판이 펼쳐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이런 지정학적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서 북한의 강압 외교를 극대화하면서 제재를 풀라 그리고 또 이익을 챙기려는 의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대륙 간 탄도미사일을 쏴도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규탄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과거처럼 뭐 그런 제재의 눈치를 김정은 위원장이 볼 필요가 없어졌다는 지적입니다. 뭐 게다가 미중 경쟁이 심하면 북중 관계의 가치도 커지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이를 역이용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이번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 살펴보죠. 28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북한이 발사했는데요. 중국 공산당 대회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에도 계속 뭐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북한이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해서 9차례나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기가 중요한데요. 중국 공산당 대회,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을 결정하는 당대회를 입질 앞두고 북한이 이제 미사일 발사를 중단했습니다. 대신 이제 무슨 대포 사격 이런 것을 주로 했는데요. 이렇게 미사일 발사를 중단한 것은 역시 대관식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을 앞두고 시진핑의 신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북한이 아마 14일을 마지막으로 미사일을 발사를 중단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중국 공산당 대회가 이제 16일 날 시작해서 한 23일까지 됐는데요. 이 기간 중에는 서해 완충지대에서 주로 포사격, 방사포 사격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북한의 논리대로 보면 이것은 미사일 사격이 아니고 그야말로 포사격이니까 중국의 신기를 건드릴 수준의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중국 공산당 대회가 이제 23일 날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 주석의 3년임이 확정이 됐고요. 그러고 나서 28일 날, 그러니까 닷새 뒤에 북한이 다시 도발을 재개해서 이제 미사일, 탄도미사일 두 발을 쏜 건데요. 역시 이것은 중국의 공산당 대회가 끝난 만큼 이제부터는 다시 미사일을 쏴도 되겠다. 이렇게 아마 북한 수뇌부가 판단을 해서 미사일을 쏜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쏜 미사일은 비행 거리가 230km, 고도는 24km라고 하는데요. 상당히 낮은 고도로 비행을 한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비행 거리가 230km, 고도 약 24km, 속도는 마하 약 5, 그러니까 음속의 5배로 탐지가 됐는데요. 고도 24km는 저고도이기 때문에 패트리어트, 팩트리 요격 미사일 사정권에는 들어갑니다. 예,
네.
하지만 낮은 고도로 이 음속의 5배 이상 날아가면 요격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정권이 미국과 한국의 탐지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시험하면서 최대한 이를 피해보려는 시도에서 이런 발사를 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건 지난 14일 KN-23으로 추정된 SRBM을 발사한 지한 2주 만인데요. 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로만 보면은 14번째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이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이제 한국 윤석열 정부는 상당히 신속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북한이 28일 11시 59분에 이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그러자 이제 북한을 감시하고 있던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이를 즉각 탐지해서 언론에다 이것을 발표를 했고요. 이 같은 발표 후에 한국 대통령실 산하 국가안보실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상황을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이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요. 이어서 한국의 북한 문제를 다루는 한국 외교부의 김건 한반도 평화호소 본부장이 미국의 성킨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그리고 일본의 후나코시 다케이로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전화 협의를 갖고 북한에 대한 그 상황, 이 같은 문제를 그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네. 자, 미국과 한국이 오는 31일부터 대규모로 연합 공조훈련을 실시할 계획인데 이 계획에 대해서 좀 김 기자가 좀 설명을 네.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간단히 설명드리면 오는 31일부터 내달 4일까지 전시를 대비해서 한국과 미국 군용기 240여 대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 Vigilant Storm이 이제 한반도 상공에서 펼쳐집니다. 이처럼 미국과 한국이 대규모로 연합 공중훈련을 시행하는 건 지난 2017년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미군은 이번에 최신 스텔스 기능을 갖춘 F-35B 전투기, 또 EA-18 전자전기, U-2 고공정찰기, 또 KC-135 공중급유기 등 100여 대 군용기, 또 한국 측에선 F-35A, F-15K, 또 KC-330 공중급유기 등 140여 대를 포함해 말씀드렸듯이 모두 240여 대의 군용기가 대대적으로 참여합니다. 미한 공군은 이 기간에 약 96시간에 걸쳐서 공격 편대군, 또 방어 제공, 긴급 항공 차단 등 주요 항공 작전 임무를 중단 없이 수행하고 또 전시 작전 절차를 숙달하고 지속 작전 능력을 키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호주 공군도 처음으로 이번 훈련에 동참해서 공중급유기 한 대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 정권이 중국 당대회 이후 그리고 이제 앞서 우리가 설명해드렸듯이 다음 달 미국의 중간선거 전에 7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아주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 북한 지도부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차원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자, 약간 화제를 좀 바꿔서요. 앞서 지난 24일에 북한 선박이 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A를 침범을 했는데요. 이 사건의 경위를 좀 최 기자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북한의 그 선박 상선 한 척이 이제 24일 서해 북방 한계선을 침범한 사건인데요. 이날 그 오전 3시 42분께 백령도 근처에서 북한 상선 이름이 무포호라고 그러는데요. 북방 한계선을 침범을 해서 남측에 내려온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자 이제 한국 해군이 경고 통신을 보내고 경고 사격을 해서 선박이 이제 북한으로 이제 물러났는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북한군이 거꾸로 이제 그 뭐라고 그랬냐면 그 남측 함정이 해상 분계선을 침범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전 5시 14분께 황해도 일대 그 해상 완충 구역에 10발의 그 방사포를 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 선박으로 그 해상 경계선을 그 침범을 한 다음에 이걸 구실로 방사포를 쏜 사건이 이번 발생한 사건의 그 개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북한 선박이 상선이라고 했는데 이게 5천 톤 급인데다가 또 새벽에 3시 42분께 이 북방 한계선을 침범했다. 이것이 과연 뭐 보통 상선들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뭐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지 지금 어떻게들 보고 있습니까?
네, 한국 합참은 이번 상황을 무포의 NLL 침범으로 규정한 것으로 미뤄볼 때 이제 북측의 도발은 이제 계산된 의도적 행동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이 북한 정권이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이렇게 한국의 간을 보는 듯이 계속해서 자극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이 휩쓸려서 강력히 이제 대응을 하게 되면 그것을 구실로 해서 이제 북한이 더 강력한 도발을 하려는 그런 이제 의도란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번 경우를 놓고 본다면 만약에 북측 선박이 기관 고장이나 조난 등의 상황으로 의도치 않게 그 NLL을 넘었다면 이 한국군은 침범이 아니라 월선이었다 이렇게 평가했을 텐데 그렇게 예. 평가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측의 잇따른 경고 방송에도 불구하고 무포호가 NLL을 넘어온 것 또한 이 의도적인 도발로 볼 수 있다는 거고요. 당시 무포호는 이 한국군 함정 등이 접근하자 이른바 부당통신까지 하면서 맞대응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북측의 통상적인 부당통신 내용은 뭐 자신들이 북한의 해역에 접근하지 말라는 것인데 오히려 자신들이 NLL을 먼저 침범했으면서 우리 해역 안에 접근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한 걸 보면 뭐 적반하장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북한 상선의 이런 의도적인 NLL 침범은 2017년 동해상에서 발생한 상황 이후 한 5년 9개월 만인데요. 결국 북한 선박의 월선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한국 측의 대비 태세를 떠보면서 한국 측 대응을 빌미로 해서 더 큰 도발을 하려는 명분 쌓기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 소식 살펴보겠는데요. 지난 23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대회에서 공산당 총서기에 재선출돼서 3연임이 확정됐습니다. 이 원래 중국에서는 연임, 그러니까 10년만 집권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국이 이제 지금 같은 그 정치 경제적 체제, 그러니까 일종의 틀을 마련한 사람이 이제 등소평, 덩샤오평인데요.
예.
덩샤오평은 과거 이제 마오쩌둥, 모택동의 문화 대혁명을 같은 정치적 그 실패를 겪었던 그 사람이죠. 그래서 덩샤오평은 자신이 집권하면서 몇 가지 정치적, 경제적 그 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정치에서는 2연임, 그러니까 5년씩 두 번이니까 이제 10년만 집권을 해라 이런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집단 지도 체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좌우하지 말고 집단으로 정치를 해라 이런 것이 이제 그 정치적 하나의 그 장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경제에서는 시장 경제, 그러니까 개혁 개방 위주로 경제를 해서 경제를 발전시키라, 이런 것이 이제 그 덩샤오핑의 주요한 그 정치적 경제적 틀입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시진핑 주석의 전임자죠. 그 장쩌민 주석, 후진타오 주석 모두 이제 연임, 그러니까 10년만 하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이를 어기고서 이제 3연임을 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그 이례적인 그런 대목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집단 지도 체제입니다. 정치국 상무위원이 이제 최고 지도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등소평이 당초 생각했던 것은 공산당 내부도 그렇고 중국 전체로 봐도 여러 그 지역과 파벌이 있으니까 거기서 골고루 파벌의 그 지도자들이 반영이 돼서 집단적으로 지도를 해라, 이것이 하나의 그 등소평이 마련한 그런 틀인데, 요번에 시진핑 정치국 상무위원을 보면 7명이 됐는데 전부 다 그 시진핑의 그 측근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소평이 마련한 정치적 틀이 전부 다 깨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중국 정치가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불안정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관심을 모으는 그 이슈가 시진핑이 연설에서 타이완의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는 약속은 절대 안 한다, 그러니까 무력 사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뭐 그 같은 맥락일 텐데, 이 중국이 타이완을 무력으로 통일하려고 한다면 이건 정말 큰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분명히 큰 문제일 텐데, 하지만 이런 발언이 뭐 특히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과거부터 타이완은 국내 문제로 무력 사용 포기 선언을 할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아울러서 만약 타이완이 독립을 선언할 경우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입장도 분명히 고수해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8월에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타이완을 전격 방문한 뒤 한 일주일 뒤에 중국 국무원이 타이완 백서를 펴냈는데요. 여기에서도 그 독립에 대한 무력 사용 입장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최원기 기자가 설명해 드렸듯이 중국이 집단 지도 체제에서 이제 사실상 시진핑 독재 체제로 회귀했기 때문에 시 주석이 타이완과의 통일을 임기 안에 해결하려고 강수를 둘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 주석의 이번 발언을 과거처럼 가볍게 넘길 수는 없다는 분석도 있죠.
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전개가 될 텐데, 이 앞으로 미중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이제 패권 갈등이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 미국과 중국은 이제 외교, 국제 질서, 남중국해, 반도체, 타이완, 무역, 인권 여러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사사건건 그 갈등을 빚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시진핑 상기에 들어서는 아마 갈등이 상당히 격화될 것이다, 이런 상황이고, 또 하나 저희가 생각할 것은 동북아 질서가 지금 지난 몇 년간 중국, 러시아, 북한 대 일본, 미국, 한국 진영으로 양분돼 있는데, 이 같은 그 진영 구도가 상당히 그 강화될 것이다, 아, 이런 전망이 하나 있고요. 또 예. 다른 하나는 이제 북한이 이 같은 그 강대강 구도를 이용을 해서 자신들의 핵 보유국 지위를 굳히고 또 핵무력을 완성하고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 정세가 상당히 긴장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다시 이런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북한과 이 중국이 이제 동맹국이기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 이 중국이 반드시 좋아하지만은 않을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뭐 달가워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중국은 전통적으로 한반도 등 영내에서 이제 불안정 행위를 가장 큰 우려 사안으로 이제 봐왔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김 위원장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뭐 영내 불안정이 이제 고조되기 때문에 그렇게 달가워하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뭐 중국의 유엔 주재 대사 또 한국 주재 대사도 최근 북한이 새 핵실험을 하는 걸 우리는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하지만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과거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분석입니다. 지금의 중국 또 영내 지정학적 구도는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구분해서 뭐 대응과 제재 강도를 달리한다든가 뭐 이런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일부 전문가는 중국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오히려 북한의 강경 도발을 초래한 미국을 비판하면서 대미 공세의 수단으로 삼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 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은 어떤 입장일까요?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그 유엔 안보리 차원의 그 대북 제재는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5월에 유엔 안보리에서 이제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대북 제재를 이제 미국, 한국 등이 추진을 했는데요. 아시겠지만 당시 그 중국,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것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더라도 아마 그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 이것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난 6번의 그 북한 핵실험을 보면 그때마다 중국이 기름을 뭐 끊는다든가 또 대북 경제 원조 이것을 끊는다든가 양자 차원의 조치를 취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 핵실험을 하게 되면 중국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기존 상황을 계속 유지하거나 그러기는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차원에서 아마 모종의 조치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북한이 핵실험으로 하면은 중국으로서는 악재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그 핵보유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일본 재무장 그리고 타이완에도 여파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이 같은 핵실험을 무슨 일이 있어도 아마 막으려 할 것이다. 이렇게 그 보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북한이 이제 중국의 그 같은 요청을 들을지 이것이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난 26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중국은 북한 도발을 묵인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최 기자가 얘기한 그런 것이 지금 이 대사의 얘기하고 같은 그 맥락인가요?
또 아쉽게도 이 서방 세계 많은 전문가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원칙적인 발언을 한 것이고 북한의 예. 핵실험을 자제하라 이런 메시지로 이제 풀이하는 거죠. 중국이 또 적극적으로 이를 만류하거나 막을 지렛 때도 적기 때문에 뭐 원칙적 입장만 견지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물론 뭐 북한으로 향하는 송유관이라는 거 이런 걸 막을 수 있지만 지금 앞서 최 기자가 또 설명해 드렸듯이 미국과 중국이 지금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중국이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란 그런 전망은 사실은 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북한과 중국이 미국의 대응에서 연대를 강화하면서 서로를 또 활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기는 좀 적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한 가지만 좀 더 얘기를 해보죠. 북한 인권 문제인데요. 최근에 한국 정부가 유엔 무대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 제기에 나섰습니다. 자, 이런 것이 지금 과거와는 좀 다른 그 입장인 것이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그 한국의 그 전임 문재인 정부는 그 인권 문제가 뭐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유엔 같은 그런 국제적인 무대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그 잘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아마 북한을 자극하기 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최근에 그 한국의 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그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유엔 주재 한국의 그 황중국 대사는 유엔 총회 또 안보리 등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지금 제기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탈북 여성 인권 문제 지금 서울에는 약 3만 명 이상의 탈북자 중에 72%가 이제 여성 북한 여성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들이 그 중국에 있으면서 상당히 그 인권 탄압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황 대사는 그 유엔 등에서 중국 등에 대해서 이들 여성들을 그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김 기자가 끝으로 유엔 특별 보고관의 그 동향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죠.
예. 지난 26일에 이제 유엔 총회에서 인권을 다루는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관련해서 상호 대화가 열렸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엘리자베스 사이먼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책임 규명 등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인도적 범죄를 포함해 인권 침해 피해자들을 위한 책임 규명이 현재 이제 없는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 피해자들을 위해서 진실과 정의를 확보하는 새롭고 효과적인 방안을 이제 추진해야 할 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인권을 버젓이 침해하고도 아무런 처벌 없이 계속 북한에서 권력을 누리는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이 반인도 범죄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국제사회가 계속 감시하고 기록해야 하면서 또 유엔 안보리가 이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또 유엔 총회가 특별재판소나 다른 유사한 메커니즘을 설립하도록 자신은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인권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끝까지 추적해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이제 대신 표명한 건데요. 일부 전문가는 이런 경고를 통해서 북한 당국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네. 오늘은 도쿄에서 있었던 미한일 외교차관 회의 소식과 함께 북한이 서해에서 도발을 했다는 내용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년임 했다는 소식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김영권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비오에이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매주 다른 주제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미국 사회 곳곳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여성을 만나보는 우먼 톡으로 꾸며드립니다. 이번 달에 만나보실 여성은 미 종교학회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박진영 교수입니다. 미 남동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본부를 둔 미국 종교학회는요. 종교에 관한 연구 분야에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1909년에 창립된 비영리 단체로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종교 관련 학자 만여 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성전인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협회로 창립됐지만 현재는 모든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며 신앙 조직이 아닙니다. 이 단체는 특정 종교적 신념이나 관행을 지지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종교학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고 종교학의 역할을 연구하는 활동이 주를 이룹니다. 이를 위해 매년 11월 학회를 개최하고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단체가 창립 후 1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아시아계 학자를 회장으로 선출해 화제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오늘 만나보실 박진영 교수인데요. 현재 이 단체의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박진영 교수는 현재 워싱턴 DC에 있는 아메리칸 대학교 철학 종교학과 교수인데요. 주로 불교 관련 연구를 해왔습니다. 지금부터 미 종교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박진영 교수와의 대담 들어보시죠. 네, 박진영 교수님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목소리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저는 미국 워싱턴에 있는 아메리칸 대학 철학과의 교수 그리고 학과장으로 있는 박진영이라고 합니다.
네, 미국 종교학회 회장에 오르게 되시는데요. 아시아계 여성으로서 첫 사례가 되신 거죠?
미국에서 서구에서 하는 것이니까 지금까지는 주로 서구 종교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지도적인 역할을 해왔고 회장직도 그렇게 되죠. 서구 종교라고 하면 뭐 기독교라든가 유대교라든가 그런 종교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많은 경우 이제 백인 남성분들 그리고 약간의 백인 여성분 학자분들 그런 분들이 회장직을 맡으셨는데 동아시아계 여자로서는 처음으로 그리고 동아시아계 종교를 하는 사람은 처음으로서 이제 작년에 부회장에 선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출이 됐고 이제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이제 부회장 역할을 하고 자동적으로 올해 11월부터 이제 내년 11월까지 차기 회장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여기는 President Elect라고 하는데요. 차기 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 11월부터 그 다음에 11월까지 이제 회장으로 3년 동안 계속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투표가 기술적으로는 부회장을 선출하는 투표였고요. 2011년 11월부터 부회장이 되셨고 2024년 11월에 회장 임기를 마치시네요. 그런데 회장 선출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미종교학회 안에 추천을 하는 그러한 그 커미티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일단 두 명을 후보로서 이제 일단 결정을 하면 다시 이사회에 올립니다. 상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사회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10월에 한 2, 3주 동안 이제 투표 기간이 있죠. 근데 이번에는 저랑 굉장히 친한 교수였어요. 그분은 중국계 미국인 남자분 교수인데 저랑 굉장히 친한 교수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투표용지를 받아보고 나도 어머나 그랬더니 그 친구도 어머나 그러면서 나한테 이메일을 막 해서 야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서 너 미쳤다 그러면서 너 나오는 줄 알았으면 나 안 나갔는데 뭐 서로 막 이러다가 그 친구가 네가 될 거야 내가 너 찍어줄게 뭐 서로 이러면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아,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네요. 아, 그런데 이 학회의 주요 활동이 뭔가요?
제가 거기서 이제 지난 20몇 년 동안 여러 단계의 그 지도자 역할을 해왔는데 그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과연 학자의 사회적인 의무는 무엇인가라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회급에 들어가면은 사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거기에 대한 학자들의 어떠한 표현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종차별이 심한 여러 어떤 특정 문제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미종교학회는 어떠한 종류의 인종차별도 지지하지 않는다. 인종차별은 없어야 된다. 이러한 어떤 스테이트먼트를 내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경각심을 깨우쳐지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죠.
그럼 미국 종교학회 회장은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집안을 운영하는 것처럼 하나의 학회를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힘들죠.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할 일이 많지만 전에 이제 이사회원으로서 이사회에 된 적이 있는데 아 진짜 학자로서 내가 하는 학문도 중요하지만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것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심지어 기금이 있으니까 그걸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투자를 할 때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하는 건 안 되고 그다음에 그 마이너리티 그들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에 어느 퍼센티지를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 다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사회적인 의무가 있는 것처럼 학자들도 그러한 어떤 사회적인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같이 활동을 하는 것이죠. 물론 그리고 학자들이니까 학문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겠죠.
네. 교수님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릴게요. 어떤 배경으로 불교학을 하게 되셨나요?
기본적으로 아마 철학에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학부는 연대 영문과를 나왔고 그다음에 거기서 철학을 부전공을 했어요. 철학을 많이 읽었는데 그리고 한국에서 제가 대학에 다닐 때는 사실 동양 철학은 뭐 별로 가르치는 데가 많지 않았고,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도 뭐 그냥 주로 서양 철학을 공부했고, 그래서 이제 불교 철학 같은 거는 저 혼자 그냥 이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철학적인 책을 읽으면서 서양 철학과 그리고 동양의 불교 철학이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 개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어떤 것이 다르고 어떤 것이 같은가, 그리고 어떤 것이 내가 생각하는 삶과 가치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더잘 말해주는가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뭐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라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삶과 가치를 더잘 얘기해 줄수 있는 것은 어떤 철학인가라고 시작을 하면서 이제 결국은 불교 쪽으로 더 많이 가게 된 거죠.
그런데 교수님, 이 보통 철학에 대한 선입견이 좀 있잖아요. 어렵고 복잡하고 고리타분하다, 뭐 이런 통념이 있는 것 같은데, 철학이 무엇인가요?
사실 종교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어떻게 설명해내고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근데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철학은 되게 복잡한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단순하다. 진짜 너 자신을 잘 생각해서 네가 뭔가 생각해보면 한줌 흙인데 이런, 그러니까 부처의 가장 처음 깨달음이 그것이었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막 싸우려고 하는가? 서로 싸우면서 내가 이겨야만 나의 삶이 꼭 가치 있는 것이고 성공한 것 같다라는 그런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함께 잘살수 있을까? 고통을 좀 덜하고 폭력을 좀덜 쓰고.
그럼 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요? 종교 철학의 실용성이랄까요?
저는 항상 철학은 다 같이 철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철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가리키는 과목 중에 하나 이제 글로벌 에틱스라는 게 있어요. 서로 다른 사상들을 생각들을 함께 볼수 있는 서양의 사상도 볼수 있고 동양의 불교 사상도 볼수 있고 유아 사상도 볼수 있고 이렇게 다른 사상들을 보면서 어떤 것이 같고 어떻게 차이가 나고 왜 차이가 나는가? 왜이 사회는 이런 생각을 했고 저 사회는 저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것을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는 게참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사실 좀더 극단적으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종차별이라든가 그런 거를 더잘 보게 됐잖아요. 그랬을 때는 한편으로는 진짜로 도대체 사는 게 뭔가, 인간은 왜 이런가 라는 절망이 오면서 그 다른 한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함께 산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폭력을 쓰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 종교학이라는 게 인문학 중 하나잖아요. 미국의 인문학의 현주소가 어떤지 궁금한데요. 뭐 과학, 기술, 수학 분야는 여전히 인기가 높지 않습니까?
종교 학회 자체에서 보면은 그동안 인문학적인 것이, 인문학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어떤 영향을 받는 거죠.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는 사람들이 모이지를 못했으니까 학문도 거기서 이제 좀 침체되어 있고 학회도 할 수가 없었고 팬데믹 때문에 학교들이 경제적인 타격을 많이 입었죠. 학교들이 학자들한테 연구를 할수 있는 연구 활동비를 지원을 못하는 거죠. 이제 학자들이 학회를 올 수가 없는 거죠. 어떠한 경제적으로서는 학자들한테 타격이 컸고, 종교학 자체, 인문학 자체는 일반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은 것 같아요. 이제 조금씩 조금씩 학교들이 다시 활기차게 되면서 학자들에 대한 어떠한 지원이 더 늘어나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이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100여 년 전에 창립된 세계 최대 종교학자들의 모임인 미국 종교학회는 그동안 적지 않은 여성이 회장직을 맡았지만 아시아계 여성으로서는 박진영 교수가 최초인데요. 박진영 교수와의 대담 계속 들어보시죠. 네, 교수님, 아시아계 최초로 미 종교학회 회장으로 선출되셨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0몇 년 전에 미 철학회에 갔을 때는 동양 철학에 관한 패널이 하나였어요. 사흘 동안 학회를 하는데. 근데 20몇 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 사흘 동안 학회 중에 동양 철학에 관한 패널만을 가서 보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변하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미 종교학회 처음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제 학문 자체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어떠한 주변인들의 목소리, 주변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곳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까요? 사실 제가 됐을 때또 좋은 것은 제가 선출이 됐다는 공고가 나갔을 때 코리안 아메리칸 젊은 학자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코리안 아메리칸이면 진짜 굉장히 작은 학자들의 그룹인데 우리도 할수 있구나라는 그런 것. 미 종교 학회로서는 최소한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미종교 학회가 이러한 노력을 해왔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잖아요. 그렇죠? 진짜로 노력을 했어요. 미종교 학회가 그러한 서구 중심적인 것을 깨려고.
네, 또 아시아계 여성으로도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게 됐는데요. 미국에서 여성으로서 이 동양 종교 철학자로 오랜 시간 활동하시면서 여성이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좀 듣고 싶나요? 학자로서 전문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성차별을 경험하셨거나 목격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런 농담이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사실 이게 현실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학과에서 회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자 교수가 손을 들고 이야기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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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들 듣고서 그래 그러고 지나간대. 그리고 나서 이제 남자 교수가 손을 들고 똑같은 얘기를 하면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어떤 연구까지 있었냐 하면 이제 우리가 글을 출판을 하면 그 글을 딴 사람들이 이제 인용을 하잖아요. 좋은 학자의 글이 인용이 됐겠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근데 그걸 보면 80%인가 이상이 백인 남자의 글이에요. 학문 자체도, 그러니까 이름이 동양 이름이냐, 아니면 서양 이름이냐, 뭐 이런 것이 그 학문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죠.
네. 자, 끝으로요. 차기 회장, 그리고 회장 임기 동안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어떤 지도력을 보여주실 계획이신가요? 포부한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회장단으로 있고 회장이 되는 동안 더 많이 주변에 있는 종교와 학자들이 미종교학회 그 지도자적 역할에 참여를 할수 있게 그래서 좀더 많이 그 서구와 비서구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 대해서 알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박진영 교수는 오는 11월 연례 학회의 주제는 재난과 종교라고 말했는데요. 재난에 관한 종교적 대응, 종교가 보는 재난에 대한 학자들의 토론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10월의 주인공으로 아메리칸 대학교 철학과 교수로서 미국 종교학회 회장으로 선출된 박진영 교수와의 인터뷰 전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다음 주이 시간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영향력을 행사하다, 연줄을 대다, 보통 백이 있다 없다 이런 표현들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Good to see you again. So, by the way, congratulations. I heard you bought the ticket, but it's really hard to get one. Did you pay more? How did you get it?
I pulled some strings.
Who?
I know a guy who used to work for me, who is now working for the band. He got it for me.
Good for you. I don't have anyone to pull strings for me.
구하기 힘든 티켓을 제가 가지고 있다는 소식에 쟈니 어떻게 티켓을 구했냐고 묻자 연줄을 이용했다고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I pulled some strings.
String, 줄이죠. Pull, 당기다.
Pull some strings.
줄을 당긴다. 그러니까 연줄을 동원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I pulled some strings.
연줄을 동원했어요. 좌는 연줄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There's no one to pull strings for me.
연줄을 동원했습니다. 백을 썼지요.
Pull some strings.
이 표현은 인형극을 생각하시면 쉽게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무대 뒤에서 사람이 인형을 줄로 조종하는 인형극의 줄을 스트링이라고 하죠. 연줄이 좋다, 백이 좋다.
I have pull with the ABC team.
나는 ABC 팀에 연줄이 있다. Have pull with 대신 connected, 연결돼 있다는 말로 대신해도 됩니다.
I'm well connected with the ABC team.
나는 ABC팀에 연줄이 있어요. 든든한 백이 있어요. String, 줄이 사용된 표현 한 가지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Pull at your heartstrings.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Did you see the movie Ghost?
Yes, it came out a long time ago.
I watched last night again, and I cried again.
That movie really pulled at my heartstrings, too.
영화 사랑과 영혼을 보고 제가 울었다는 말을 하니까 좌의 대답은 그 영화는 내게도 심금을 울렸다.
That movie really pulled at my heartstrings, too.
심금을 울리다.
Pull at your heartstrings.
이렇게도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Tug on your heartstrings.
심장의 끈을 잡아당긴다라는 말이니까 심금을 울린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영화는 심금을 울리는 영화였어요.
The movie tugged at my heartstrings. The movie pulled at my heartstrings.
같은 표현입니다. 또 어떤 때는 heartstrings 단어 하나만으로 그냥 쓰여질 때도 있습니다.
That movie aims for the heartstrings, but it missed.
그 영화는 심금을 울릴 목적으로 제작됐는데 놓쳤다. 이렇게 heartstrings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끝으로 pull strings, 영향력을 행사하다, 연줄을 대다, 빼기 있다. pull strings 표현이 사용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ongratulations. I heard you bought the ticket. But it's really hard to get one. Did you pay more? How did you get it?
I pulled some strings.
Who?
I know a guy who used to work for me, who is now working for the band. He got it for me.
Good for you. I don't have anyone to pull strings for me.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pull strings 영향력을 행사하다 연줄을 대다 빼기 있다 그리고 pull at your heartstrings 심금을 울리다 string 줄이 들어간 표현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저희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 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